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제공받은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킴스로 밤사이 러시아 영토를 공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19일 발표했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적이 브란스크 지역의 한 시설을 대상으로 탄도미사일 6발 공격을 가했다고 밝히고 확인된 바에 따르면 미국산 에이테킴스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그러면서 방공전투 과정에서 S-400 방공시스템과 판치르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전투요원들의 5발을 요격시켰고 한 발은 손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국방부는 이 미사일의 동체와 잔해들이 브랴스크 지역 군사시설의 기술구역에 떨어졌고 이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진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상자나 시설 피해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러시아 브랴스크 지역의 카라체보시에 있는 시설을 목표로 공격을 했다고 밝히고 성공적으로 타격됐다고 현지 매체들에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 RBC 우크라이나는 해당 공격에 에이테킴스가 사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에이테킴스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첫 번째 사례라고 이 매체는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날 발발 천일을 맞았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에이테킴스의 주요 전선 방어 목적 사용 제한을 풀어줘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했다고 지난 17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보도 이후에 크렘린궁은 미국이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에이테킴스 관련 정책 전환에 관해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오늘 발표할 정책 업데이트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적절한 시점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우리의 역량을 조정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왔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취한 조치들이 이런 발언을 뒷받침한다고 밀러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로 말씀드릴 정책 변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1만 1,000명 이상의 북한 병력을 전투작전에 참여하게 하는 등 갈등을 거듭 고조시켜온 곳은 러시아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단호할 것이며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밀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어서 북한군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냐는 추가 질문에는 북한과 매우 가까운 관계인 중국 정부와 직접 소통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차기 행정부의 첫 번째 교통부 장관으로 션 더피 전 하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무엇보다 중요하게 그는 모든 미국인들의 여행 경험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러면서 더피 지명자가 미국의 고속도로와 터널, 교량, 공항을 재건할 때 탁월함과 적격성, 경쟁력, 아름다움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한 더피 지명자가 굉장하고 인기 있는 공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피 지명자는 지난 2020년부터 폭스뉴스의 정치 분석가로 일하다가 지난해 폭스 비즈니스의 인기 프로그램인 더 바텀라인의 공동 진행자를 맡았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폭스 출신 방송인이 트럼프 2기 내각에 지명된 것입니다. 홍콩 법원이 19일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민주진영 인사 4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민주인사들의 활동을 주도한 베니 타이 전 홍콩대학 교수에게 국가보안법상 정권전복죄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영토 보존과 무력 사용 자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구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이 18일 공개한 정상선언에 따르면 모든 국가가 영토 주권과 주권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영토 획득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평균적으로 영어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잘하는 추세랍니다. 학생이나 40살 이상의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고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영어를 잘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계인의 영어 능력이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있답니다. 유럽의 한 문화교육기업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세계 116개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라별, 지구별, 지역별 영어 구사 능력을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자, 네덜란드 사람들의 영어 실력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어서 노르웨이가 2위, 그 다음이 싱가포르입니다. 영어 능력 정도를 색으로 표시한 세계 지도를 보니까 더 확연한데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중심의 북유럽 지역과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그리고 그리스, 오스트리아의 영어 실력이 매우 좋았고요.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의 많은 나라가 영어 구사에 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아프리카의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준이 비슷했고요. 말레이시아와 남미의 아르헨티나, 그리고 수리남의 영어 능력도 우수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116개 나라 중에서 프랑스 다음으로 50위, 중간급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과 페루, 우간다, 네팔, 과테말라, 니카라과, 방글라데시가 있습니다. 영어를 제일 못하는 나라 분류에는 수단과 세네갈,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있고요.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요르단 같은 중동 나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중국하고 일본은 영어 능력 평가에서 세계 91위 또 92위였습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여성의 영어 능력이 빠르게 좋아지는 곳이네요. 또 남성보다는 여성이 영어를 잘하는 유일한 대륙이기도 합니다. 아시아는 지난 한 해 사이에 영어 능력이 제일 많이 떨어진 대륙이고요. 인도와 중국이 그 평균점을 내렸다고 합니다. 남미 사람들의 영어 실력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떨어지고 있고요. 영어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인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도 영어 실력을 천천히 높여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9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 17도, 매우 흐린 날입니다. 자,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북한은 황해도 지역은 종일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요. 평안남북도 자강도 오후부터 맑아집니다. 평양과 남포에는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가끔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양강도와 함경북도 지역 흐렸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고요. 희산에 새벽 한때 눈 소식이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는 0도에서 15도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1도고요. 개성과 신의주가 영하 1도, 중강 영하 3도입니다. 희산의 아침 최저가 영하 5도고요. 함흥은 0도, 원산 3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12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개성과 신의주 10도, 함흥과 원산 15도, 중강의 낮 최고 6도, 희산은 영상 4도입니다. 동해상 앞바다는 맑겠지만 먼바다는 오전까지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2m까지이겠고요.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도 1.5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살펴드립니다.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에 관한 내용이고요.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혜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인가요?
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 정신을 강조하고 사회통합과 기아, 빈곤퇴치, 기후변화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9일로 1000일을 맞았습니다. 홍콩 법원이 민주화운동가 45명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는데요. 이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가겠습니다.
네, 19차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18일과 19일 이틀 일정으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 주제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 구축인데요. 기후위기와 글로벌 빈곤 문제가 주요 의제입니다.
네, 요즘 주요 20개국 G20에는 어떤 나라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과 한국, 호주,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이른바 신흥경제국 12개국이 있고요.
네네.
해당 연도 유럽연합 EU 순회 의장국까지 해서 모두 20개국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20개 나라가 되는군요.
예.
자, 시기적으로 지금 2024년을 거의 마감하는 시기이고 이때 국제회의가 열리게 된 겁니다. G20 정상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까?
네,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지난달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 등 대부분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대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네, 회의를 시작한 첫날 18일에 공동선언문도 채택됐네요.
네, G20 사무국이 18일 늦게 홈페이지에 공동선언문 전문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사회적 포용과 기아,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 유엔을 비롯한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개혁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자, 이번 G20 정상회의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다자무역을 강조하는 문장을 넣었는데요. 이에 대해 내년 1월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가 기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보호주의 무역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다자무역의 상징과도 같은 세계무역기구 WTO 탈퇴를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네.
자, G20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 WTO를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한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다자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지구촌이 두 개의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을까요?
네, 정상들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가자지구 재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전면적인 휴전과 함께 민간인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지속적인 평화를 지원하는 모든 건설적인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네.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담았습니까?
네, G20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른바 기후재원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제29차 UN 기후변화협약 COP29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각국 대표의 합의를 촉구했는데요.
네.
하지만 COP29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제시돼야 하는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유엔 기후변화 협약 회의가 언제까지 열리죠?
네, 금요일인 오는 22일에 폐막합니다.
네네.
자, COP29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2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 의제는 부유한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돕기 위해 이른바 기후재원 금액을 설정하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그 목표가 연간 최소 1조 달러는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중국과 같은 부유한 개발도상국, 중동의 부자 나라들도 기후재정 기여에 동참해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을 비롯해 개도국들은 기후변화 주범인 선진국을 넘어서는 기여국 확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G20 의회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당초 공동선언문 초안에는 개발도상국들이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라는 문안이 있었지만 최종 선언문에는 이 문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기후변화 대응에는 G20, 주요 20개국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G20 국가들은 세계 경제의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4분의 3이 바로 이들 29개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네네.
따라서 이들 국가는 지구 온난화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뭐 지구는 해마다 가장 더운 해 이 기록을 경신하면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괄목할 만한 합의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각국 지도자들은 특히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백악관에 복귀하기 전에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위기는 허구이고 지구온난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G20 지도자들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9일 회의에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G20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18일 회의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명백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또 전 세계 빈곤층을 돕기 위해 최부유층에게 2%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도 내놨는데요. 역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소식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천일을 넘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것이 지난 2022년 2월 24일이었는데요.
네네.
19일로 꼭 천일이 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AP, 로이터 등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1000일을 맞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현황과 최근 국제 성향 동향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1000일 동안 이어진 전쟁,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물론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유럽 대륙에서 발생한 최악의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군사적 손실은 긴밀이고요. 정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서방의 추산도 매우 다양한데요. 하지만 양측 모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건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네.
유엔은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적어도 12,000명, 부상자는 25,00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예, 유엔의 집계는 그렇지만 실제 희생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면서요.
네, 이번 전쟁의 사상자는 민간인보다 군인들이 훨씬 더 많지만 양국 모두 이를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사자가 3만 1,000명이라고 밝혔지만
네.
부상병이나 실종병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 등 서방 정보 당국은 현재 러시아군 전사자가 우크라이나 군인보다 더 많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난민도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600만 명 이상이 해외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도 전쟁 전보다 4분의 1이 감소했습니다.
네.
자, 전쟁 전 우크라이나 인구는 약 4천만 명이었는데요. 전쟁을 피해서 주민들이 해외로 피신하는 등 인구가 약 1천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한때 거대했던 우크라이나 철강과 곡물 산업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네.
우크라이나 경제는 지난 2년 연속 매우 완만하게 성장했지만 그래도 전쟁 전 78% 수준에 불과합니다.
러시아는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 제재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와 중국 등의 석유와 가스를 수출하며 수입을 늘리고 있고요.
네.
지난해 유럽연합, EU에 대한 수출도 5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국제 제재가 뭐 큰 결정타가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러시아의 올해 국내 총생산 GDP가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 천일제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뭐 종전이라든지 휴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하는 등 뭐 전황이 어떻게 될지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있는 것도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죠.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바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해왔는데요.
네.
구체적인 방안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휴전 구상이 우크라이나 양보를 의미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휴전 논의에 대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주 우크라이나가 내년에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네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적절한 안전보장이 제공되기 전에는 어떠한 휴전 논의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야망을 포기하고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후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후 크렘린궁은 러시아의 전쟁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틀 전에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뉴욕타임스와 AP 등 주요 매체들이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데 미국이 제공한 에이테크스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했다는 내용입니다.
네네.
미국 정부의 공식 확인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8일 미국이 불에 기름을 끼얹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계속 도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권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대사는 18일 소셜미디어 X에 정권 이양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마치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는 느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 의원은 퇴임하는 바이든이 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네.
반면 역시 공화당 로저 워커 상원 의원은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은 더 일찍 이걸 해제했어야 된다고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미국이 제공한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러시아 국방부가 19일 우크라이나군이 에이테크스 미사일 6발로 러시아 서부 국경 브란시크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 국방부는 이 중 5발을 요격했으며 나머지 한 발 파편이 군사시설에 떨어져 소규모 화재가 발생했지만 물적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아직 해당 발표에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는데요. 확인될 경우 바이든 정부의 결정에 이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홍콩입니다. 홍콩 법원이 민주화 운동가들한테 징역형을 선고했네요.
네, 무려 45명의 민주진영 인사가 무더기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홍콩 고등법원은 19일 이들에게 징역 4년 2개월에서 10년형을 각각 선고했는데요.
네.
제로스 홍콩 최대의 국간부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한꺼번에 45명이 징역형인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해당 사건부터 알아보죠.
예, 사건 발달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고인들은 당시 홍콩의회인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진영 후보들을 내세우기 위해 비공식 예비선거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당시 검찰은 이들이 홍콩 정부를 마비시키고 다수당 지위를 확보해 홍콩 행정장관을 사임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애초 기소된 민주진영 인사 47명 가운데 2명은 지난 5월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기간이 4년 2개월에서 10년 사이인데 이 인사들한테 각각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건가요?
네, 먼저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가 가장 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법원은 타이 교수가 정부 권위 훼손과 헌법적 위기를 초래하는 데 있어서 주범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네.
자, 법원은 해당 계획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 사람들은 감형했지만 타이 교수의 경우엔 해당 계획의 실행을 강력하게 추진한 인물이기 때문에 감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타이 교수 말고 또 이렇게 무거운 징역형 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네, 홍콩과 호주 이중 국적자인 고등 응 씨도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7년 3개월 형을 받았고요.
네.
기자 출신 활동가인 기네스 호 씨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 대표적인 학생 운동가죠. 조슈아 웡 씨에게는 징역 4년 8개월이 내려졌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선고가 2020년에 국가안보법이 시행된 이후 홍콩 내 정치적 환경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합니다.
네. 홍콩의 국가안보안법, 국가안보법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자,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 처벌하고 외부 세력이 홍콩 문제에 개입하거나 그런 여건이 조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네.
자,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법은 지난 2019년 홍콩에서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 이후 중국 당국이 2020년에 만든 법인데요. 이번 재판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네. 그런데 홍콩이 국가보안법을 최근에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홍콩 당국은 기존 법을 보완하려고 올해 3월 기본법 제23조라고 불리는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네.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의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법인데요. 지난 9월에는 새로운 법에 따라 징역형을 받는 사람들이 처음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민주화 운동가 45명에게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반응 어떻습니까?
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마야 왕 중국 지부 부국장은 오늘 수십 명의 저명한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내려진 가혹한 판결은 중국 정부가 홍콩에 엄격한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지난 4년 동안 홍콩의 시민 자유와 사법적 독립이 얼마나 빨리 추락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인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홍콩 시민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 정부에서도 홍콩 법원의 결정 비판한 목소리가 나왔네요.
예,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은 성명을 내고 피고인들은 홍콩 기본법에 따라 보호받는 정상적인 정치 활동에 평화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격적으로 기소되고 투옥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호주 시민인 고든 응 씨를 포함한 선고 결과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중국이 홍콩에서 표현, 집회, 언론 및 시민사회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일부 서방 국가가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홍콩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외국 정부 비판에 반박했고요.
네.
또 크리스탕 홍콩 보안국장은 이번 판결이 국가안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미국 소식입니다. 의회로 갑니다. 연방 하원의 민주당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네요.
그렇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가 19일 당내 투표를 통해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5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연합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는 데 실패했지만 여전히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네.
뉴욕을 지역구로 하는 제프리스 의원을 비롯해 하원 민주당 지도부도 대부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제프리스 의원이 하원의 민주당 대표가 된 게 2년 전이었던가요?
네, 지난 2022년 중간선거 이후입니다. 2020년 당시에 민주당 대표는 이 당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낸시 펠로시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 2003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주요 정당 대표에 당선된 뒤 무려 20년간 하원 민주당 지도자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젊은 층 사이에서 펠로시 의장이 고령의 기득권 세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요.
네.
이제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에 하원 다수당 자리를 내어주면서 결국 퇴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 펠로시 전 대표 자리를 이은 제프리스 이 하원 민주당 대표가 또 처음으로 세운 기록이 있었죠.
예. 자, 그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주요 정당을 이끄는 첫 흑인 수장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투표 선출 당시에 이 52세로 민주당 하원 지도부의 세대 교체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제프리스 대표 외에 하원 민주당의 2인자인 캐서린 클라크 원내 총부와 피트 아길라 하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도 50대와 40대입니다.
네. 자, 제프리스 의원이 다시 하원 민주당의 대표가 됐지만 하원 의장 자리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하원 의장은 내년 1월 투표로 뽑습니다. 제프리스 대표가 의장 후보로 오르긴 하겠지만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의장이 하원 의장을 연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AP통신 직계로 29일 현재 공화당이 하원 435석 가운데 218석을 얻어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고요.
네.
민주당은 21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아직 승자 선언이 나오지 않은 곳이 다섯 곳 있긴 하지만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됐죠.
예. 자, 연방의회 상원 의석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지금보다 4석을 더 얻어서 53석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4석을 잃어서 47석으로 상원 다수당 자리를 공화당이 탈환했습니다.
네.
공화당 상원은 지난주 존 튠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 일부 트럼프 지지자가 트럼프계가 아닌 것으로 알려진 튠 의원의 상원 대표 선출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튠 의원은 당내 의원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이듬해 1월 6일 연방의회가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면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인은 같은 달 20일 정식으로 취임합니다. 그런데 이날 취임식에서는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취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I, Joseph Robinette Biden Jr., do solemnly swear.
I, Joseph Robinette Biden Jr.,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지난 2021년 1월 20일, 이곳 워싱턴 DC에서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은 4년마다 1월 20일에 있습니다. 이날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 취임식을 합니다. 취임식은 워싱턴에 있는 연방의사당 앞에서 진행됩니다. 2024년 대선에서 이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2025년 1월 20일에 취임합니다. 취임식에서는 부통령 당선인이 먼저 선서합니다. 부통령 선서 문구는 지난 1884년 이래 상하원 의원 그리고 여타 연방 직원들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오 무렵 대통령 당선인은 연방헌법 제2조 1항에 따라 선서합니다.
Donald Trump left the White House and the nation's capital Wednesday morning as his successor Joseph Biden was preparing for
대통령 취임식은 의회 합동 취임식 준비위원회 JCCIC가 계획합니다. JCCIC 웹사이트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식 전후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전통에 따라 백악관을 떠나는 전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배우자와 함께 취임식장으로 향합니다. 이어 전임 부통령과 부통령 당선인, 당선인 가족, 강요, JCCIC 성원 등이 뒤를 따릅니다. 취임식에서 선서가 끝나면 신임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합니다. 취임식이 끝나면 전임 대통령과 부인이 연방의사당 서쪽구역에서 의사당을 떠납니다. 지난 1977년 이래 전임 대통령 부부는 기상이 허락하는 한 헬기로 떠났습니다. 최근에는 신임 대통령과 영부인이 전임 대통령 부부를 배웅합니다. 전임 대통령 부부를 배웅한 신임 대통령은 상원 본회의장 바로 옆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보좌진과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명이나 메모, 포고 혹은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취임 뒤 첫 공식 조처를 내립니다. 이어 신임 대통령과 부통령, 하객들을 위한 오찬이 JCCIC 주관으로 열립니다. 이어 군 의장대와 시민단체 마칭밴드 이동식 무대차를 이끌고 펜실베이니아가를 따라 백악관으로 향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취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0부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린든 존슨 대통령은 더 나은 미국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더 나은 미국을 향한 자신의 꿈을 Great Society, 즉 위대한 사회라 부르며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존슨 대통령 행정부는 위대한 사회 정책 아래 400여 개 법안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예술을 지원하고 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 가운데 하나는 빈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빈곤과의 전쟁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는 빈곤과의 전쟁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연방의회는 존슨 대통령의 초기 제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사회부장 비용과 해외 전쟁 비용을 모두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존슨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미군을 투입해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만이 아니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도미니카 공화국에도 군인 2만 명을 파병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공산주의자들이 그 나라를 장악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남은 임기 14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 존슨 대통령은 이번에는 대통령으로서 정식 임기를 갖기 위해 대선에 도전했습니다. 존슨 대통령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존슨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허버트 험프리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미네소타주 출신인 허버트 험프리 의원은 진보적인 성향의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1964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린든 존슨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허버트 험프리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은 결국 베리 골드워터 상원의원을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애리조나 출신인 베리 골드워터 의원은 보수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공화당 대의원들은 뉴욕주의 윌리엄 밀러 하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1964년 11월 미국 전역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민주당의 린든 존슨 후보는 전체 유권자 득표에서 60%가 넘는 표를 얻으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존슨 대통령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기대했었기 때문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4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인들이 케네디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니라 린든 존슨 자신에게 투표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변화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자신이 꿈꾸는 위대한 사회가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추진한 위대한 사회 정책은 계속 성장하고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노년층을 위한 의료보험을 통과시키고 흑인을 국가 주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이 목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목표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존슨 대통령 임기 동안 연방의회는 노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1967년 존슨 대통령은 더굿 마샬을 미국 최초의 흑인 대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왔을 때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65년에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에 파견하는 전투병력 규모를 10만 명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베트남 파병 군인 수는 5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군 희생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미국 내에서 반전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인들에게 극도로 인기 없는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은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1965년 새로 시작된 임기에서 린든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미국은 남 베트남군에 군사 고문단을 보내 군사 자문을 제공하고 병력을 파견해 남 베트남군의 군사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언론을 포함한 미국의 일부 관측통들은 베트남전에 개입하는 존슨 대통령 행정부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 개입과 관련한 자신의 정책을 두둔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전쟁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조건이 너무 좋아서 속셈이 뭐죠? 꿍꿍이가 뭐죠?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Thanks for inviting me.
Do you want to go to a Korean restaurant after work? It's my treat.
Sounds good to me. What's the catch?
Nothing. I just want you to try Korean food.
I asked you the other day when I wanted to go to a Korean restaurant, but you told me you were busy.
I was really busy that day. But not today. Trust me, there's no catch. 제가 존에게 퇴근 후에 한국 식당에서 제가 밥을 사겠다고 하자 존은 좋다며 속셈이 뭔지 물었습니다. What's the catch? 속셈이 뭔가요? 이런 표현인데요. Catch, 잡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C-A-T-C-H, catch, catch the ball, 공 잡아요. 그런데 이 catch는 이렇게 공 같은 물질적인 것을 잡을 때도 catch라는 말을 하지만 정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잡을 때도 사용합니다.
I caught a cold.
나는 감기에 걸렸어요. 잘 가요. 나중에 봐요. Goodbye, see you later 대신에 goodbye, catch you later 이렇게 해도 같은 표현이 됩니다. 또 잘못 들었을 때 못 들었어요. 다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I didn't hear that. Could you repeat it?
이렇게 hear, H-E-A-R, hear를 써서 못 들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잡지 못했다.
I didn't catch that. Could you repeat it?
catch를 사용해서 못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I didn't catch that. Could you repeat it?
못 들었습니다. 다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은 What's the catch? 속셈이 뭐죠? 라는 표현 살펴보고 있는데요. What's the catch?와 비슷한 표현으로 저희가 있다.
Ulterior motive.
저희를 사용해도 좋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will cover your shift this weekend and every weekend.
Really? What made you change your mind? I thought you don't want to work on weekends.
I just want to help you.
I'm just thinking here that there must be an ulterior motive.
No, there's no catch.
Okay, then tell me something. You probably know more about company policy. What are the drawbacks if I don't work on weekends?
제가 존에게 주말 근무를 앞으로 계속 대신해 주겠다고 하자
There must be an ulterior motive.
저희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Ulterior motive.
저희 기억하시고 대화에서 나온 표현
What are the drawbacks?
단점은 뭔가요? 라는 질문 나왔습니다. 제가 주말 근무를 해서 존이 주말에 일을 안 하게 되면 받게 되는 단점이 뭔지를 물은 거죠.
What's the catch if I don't work weekends?
그럼 끝으로 속셈이 뭔가요?
What's the catch?
What's the catch?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want to go to a Korean restaurant after work? It's my treat.
Sounds good to me. What's the catch?
Nothing. I just want you to try Korean food.
I asked you the other day when I wanted to go to a Korean restaurant, but you told me you were busy.
I was really busy that day, but not today. Trust me, there's no catc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What's the catch? 속셈이 뭔가요? 너무 좋은 조건의 얘기를 들었을 때 조건이 뭔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단이 주최한 여성 평화 안보 행사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를 비롯한 분쟁 지역의 여성들이 커다란 인권 침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은 성별과 성적 기반 폭력을 포함한 새로운 성적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레반은 80개 이상의 구식 칙령을 발표했다며 여기에는 언론의 자유 축소 그리고 12세 이상의 소녀들에 대한 교육 금지가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탈레반이 여성을 공공생활에서 효과적으로 배제하는 이른바 도덕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탄압은 인권에 대한 공격이자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안정, 경제에 대한 위협입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탈레반에 대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괴롭힘과 구금, 폭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아랍에미리트와 일본과 협력해 탈레반에 대해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제한하고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시리아에서는 13년간의 분쟁으로 인해 오랫동안 성불평등과 차별적인 법에 직면해 여성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의 정치적 과정은 아사드 정권의 비타협적인 태도로 인해 중단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교착 상황에서 벗어나 평화로 이끌 수 있는 시리아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가장 취약한 여성과 소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은 폭력적인 분쟁의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받고 있지만 폭력을 종식시키고 예방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러한 근본적인 진실은 여성과 평화 그리고 안보 의제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17년 이후 여성과 평화 그리고 인도주의 기금에 두 번째로 많이 기부한 국가로 3,9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미국은 또 국제 포럼과 평화 유지 임무에서 성평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어머니보다 더 적은 권리를 가진 딸들을 위해 또 폭력의 생존자들을 위해 어려운 걸음을 걷고 있는 활동가들을 위해 기본적인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젊은이들 그리고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그들과 함께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